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여러 중남미 도시들을 가보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상가가 있습니다. 전면 입구가 한 8m 정도 되고요. 그 안쪽으로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길게 자리 잡은 상점인데요. 그 가게는 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 안쪽으로 한 수십 개의 작은 가게들이 장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입구가 하나이고 출구가 하나이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다 보고 다시 그 길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가게를 갈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점을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수십 개의 가게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것을 구경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갈레리아 보면 그 항상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그런 상점이 그 건물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안쪽에 그 가게는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가게 입구에 보면 언제나 동일하게 이러한 문구가 아주 크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판매합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크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홍보 글자들이 좀 작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어떠한 신, 하나님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이 신을 한번 사보십시오. 최고의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까? 이 신을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 신을 그 사람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신상 신인데 이 신을 가져가면 당신의 그 모든 부족함이 완전히 채워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러한 가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안 들어가 보실 건가요? 저는 굉장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요. 그 안에 도대체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장소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상점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상점은 종교용품들을 파는 그러한 가게였는데요. 말이 종교용품이지 샤머니즘적인 부적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한 수만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상들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아주 작은 것,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의 모습부터 제 크기에, 사람 크기에 어떠한 그러한 신상까지 정말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짐짓 놀라게 되었는데요. 상점 안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신을 쇼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뭔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적 구도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종교의 좋은 것들을 다 뽑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다른 손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주에 자신이 3일 정도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버스만 타기만 하면 사고가 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가슴이 뛰고 견딜 수 없어서 여행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여행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데 나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주인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신상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내가 항상 어디를 다닐 때마다 여행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당신이 이것만 구입해 가시면 당신이 여행하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한 사고가 없고 평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양인이니까 제가 좀 궁금했나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런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어쩐지 영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손님에게 오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 사가면 당신의 여행길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장사의 수완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에 이상한 십자가를 하나 쥐어주었어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막 고객 맞춤 상품을 저에게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 교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손바닥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손바닥 안에 또한 그것을 움켜쥐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작고 우리의 욕망이 담긴 그러한 예수님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잡고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땐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손바닥 안에 들려 있었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러한 불경건함과 불신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갈급함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달려가고 그 모든 것들을 파헤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뭔가 허전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였을 때 뭔가 허전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수없이 동일하게 반복하며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전한 감정이었어요. 무엇인가 빠져나간 것 같은 것. 나에게 없는 것,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무엇인가는 바로 옷이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었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고 허망함이 없었고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벗겨져 버리고 다 떨어져 버린 이후에 그들에게 갈급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완벽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사라진 삶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갈급함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감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듯한 그러한 감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요. 우리 삶의 자존감과 안정감,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옷을 찾아서 헤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감추어주고 포장할 수 있는 화려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목마른 갈증을 잊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매일 입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하나님만한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쫓아다녀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가족이고요, 성공이고요, 권력이고요, 명예이고요, 우상까지 거기에 포함돼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렇게 애쓰지만 그것은 절대 메워지거나 채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싸할지라도 잠시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갈증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000년 전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두 가지 차원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대원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영원히 넘치게 된 하나님의 영생수가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채움을 주지 않는 세상적인 그러한 터진 웅덩이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묶여 있고 거기에 목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터진 웅덩이, 이 웅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빗물을 받아놓는 그러한 저수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잘 만들었을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잖아요.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빠져서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장소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마음의 저장고가 구멍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빠져버려서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낙망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도 만나기 싫어서 스스로 고립되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둘 다 물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생수는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하 깊은 데서 아주 차갑게 흐르는 맑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우물의 물이에요. 미지근하고 탁한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같은 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물일까? 지금 우물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밖에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말하는 생수는 무엇인가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인이 혼란이 빠지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관점을 틀어갑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동일하게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우물에서 한번 길러 올려서 마신 것이 평생 목마르지 않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놀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꼬는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그것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수고롭게 물 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 생각하면서 그녀는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물꼬를 또다시 틀어가십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세요. 그녀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죠. 저는 이 장면을 만약에 결론을 알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보았다면 얼마나 졸이면서 그 장면을 보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여인이 운둔형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편 때문에 그래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죠.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치부였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만지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혹시 마음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그 바가지를 던지고 예수님한테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남자들과의 관계에서나 그 우물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무리 들이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때문에 날마다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나 가족, 인기, 명예, 물질,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도를 할 때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라도 그것은 다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목마르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여인의 삶이 그러했죠. 첫 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그 여인은 아마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서 나에게 행복이 이루어지겠지, 나의 갈급한 모든 것이 채워지겠지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섯 명의 남자를 만날 때까지 그것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부끄러웠겠죠.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던지는 그러한 질문을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빠진 거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지? 그러한 질문을 매일매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엉뚱한 우물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것을 채워주고 해결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에게 우물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우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목매고 있고요. 거기에서 헤매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우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갈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갈구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우물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물을 갈구하고 찾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작 갈급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우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갈급해 있습니까? 혹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목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여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 갖도록 만들어갑니다. 또한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 대부분은 이 시대의 모든 것들에 붙잡혀 있어요. 더 멋있는 것, 더 맛있는 것, 더 세련된 것, 더 최신 것, 그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않는데 그것이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불안하면서 그것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한 자극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과 욕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비교하게 하고요. 끝없이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합니까? 억 단위의 부를 쫓아서 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백억의 부자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수백억이 있습니다. 수천억의 것을 또한 따라서 탐욕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급하고 추구하고 목말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를 돌려보내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세속적인 우물가에서 서성이고 있고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정말 진정한 생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시는 물은 다시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원천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갈증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올라오는 생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영적 갈증을 풀어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맞이하면, 그것을 맛보면, 또한 주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했던 모든 결핍이 한꺼번에 충만한 체험의 축복으로 인정하게 돼요. 우리의 세상의 삶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나의 삶의 자세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갈증이 해소됩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함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싫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피하고 싶은 역경이 영광된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영혼에 채우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워내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이해타산이나 탐욕이 예수님 안에는 끼어들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교회 안에 그 모든 것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열망들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워야 풍성해지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비울수록 풍성해지고 버릴수록 더 많아지고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손아귀에 쥐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요. 터져버려서 막을 수 없는 웅덩이를 만드는 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많은 또한 풍파와 세상의 그러한 모든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그 사람들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